앙콜 하시는 분 울산에서 오셨죠? 예, 감사합니다. 아, 벌써 마지막 날 저녁이 됐습니다. 오늘 저녁 또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기쁜 소식 인천교회 시무하시는 김재웅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참 즐거우셨죠?
네.
예. 실버 캠프에 또 장기 자랑을 빼놓을 수 없지요?
네.
예. 오늘 장기 자랑에 앞에 무대에 서시는 분들이나 또, 방청석에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나 하나가 되어서 흥겨운 시간 갖는 걸 볼 때 너무 아름다웠고 또 여러분들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예. 누가 이 실버 캠프를 없애려고 했는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실버 캠프는 영원하라. 그래서 앞으로도 이 실버 캠프와 함께 또 노년을 정말 복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소망스럽고 또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변화된 삶을 살 걸 생각할 때 참 소망스럽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한도피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90세 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90세 된 할아버지가 지난 인생을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한갑이 지났을 때 60세가 넘었으면서 모든 일을 놓고 그냥 뒷방 노인으로 어영부영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90세가 되고 보니까 30년 동안을 그렇게 어영부영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후회하시냐면은,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맑은 정신으로 30년을 더 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어영부영 살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해방을 맞이했죠. 예, 그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7세였습니다. 조선시대는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냐면은, 조선시대는 평균 수명이 40세였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가 되고 나서야 이제 평균 수명 60세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균 수명 80세 시대가 됐죠. 90세 된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60세가 되고 나서는 일손도 다 놓고 그냥 어영부영 살아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30년을 어영부영 살았답니다. 그럼 만약 1970년대로 돌아가서 평균 수명 60세를 사는 시대에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30세죠. 그런 나이 30살에 아무것도 안 하고 어영부영 살면 뭐라고 부를까요? 논팽이라고 불러요. 아직도 여기 60대 되신 분 있죠? 예, 60대 되신 분. 아무것도 안 하고 어영부영 살면 논팽이입니다, 보면. 나이 마흔에 한참 일할 때죠? 그렇죠? 평균 수명 60세 시대 때 나이 마흔인데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예? 가정 돌보지 않고 무책임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나이 70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자,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오늘 이 시대에 이제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제가 실버 이제 캠프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야, 성경에 실버들이 일을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어디 나오나 찾고 찾아보니까, 아, 창세기 24장에 실버들이 일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늙은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 다음에 2절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하고, 늙은 종이 또 나오죠? 아, 이렇게 성경에 실버가 나오더라고요. 참 감사한 게, 이 실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활발하게 하나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창세기 24장을 읽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래, 성경을 보니까 늙은 아브라함도 일을 하고, 수많은 아브라함에게 종이 있는데 왜 해필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는 일을 보내고, 그 늙은 종이 가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입고, 아, 하나님 우리 실버들에게 힘있게 일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4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늙은 아브라함이 일을 하고 있고 또 늙은 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 같으면 늙으면 이제 그걸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늙어도 계속해서 아브라함도 일을 할 수 있고 늙은 종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은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인간이 지혜로워야 되고 기억력이 좋아야 되고 머리가 좋아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조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괜찮고 못나도 괜찮고 늙어도 괜찮고 지혜가 없어도 괜찮고 기억력이 없어도 괜찮고. 왜?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수고도 포함되지 않고 인간의 모든 것이 재해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인간이 뭔가를 더 열심히 하면은 더 잘 될까요? 더 좋아질까요? 자, 우리 오치님들 밥을 하시죠? 밥을 해서 뜸을 들이고 이제 밥 다 됐다고 하면은 더 이상 뭘 하면 돼요? 안 돼요? 누가 와서 거기다가 또 옛날에 가마솥에 불 떼가지고 밥 할 때 뜸까지 다 들여가지고 장작불 빼고 뜸 들여놨는데 또 와서 도와준다고 장작불 집어넣어가지고 불 떼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다 망치는 거예요? 다 망치는 거죠? 그러면 밥 다 됐다, 다 이루었다 하면은 더 이상 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다 이루었는데 더 이상 인간이 뭔가를 더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건데 인간이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더 자기가 보기에 좋게 하려고 더 자기가 잘하려고 하니까 다 망치는 것이 됐죠. 그렇게 인간이 다 망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인간이 망쳐놓은 그 모든 것, 인간이 저질러놓은 모든 죄, 잘못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죠? 예,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더 이상 뭔가 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죄 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인간이 뭔가 할 게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인천에서 대전도 집회를 했었습니다. 인천에서 해마다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는데 그 손님들은 다름 아니라 장관님들이 오셨어요. 외국에서. 레소토에서 또 스와질랜드에서 그 다음 키리바시에서 또 베냉 차관님.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하는 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부 장관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집회 전에 이분들 또 환영 메시지도 한번 듣고 또 이분들은 집회에 참석하셔서 박 목사님 말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그 다음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식사 마치고 나서도 또 상담을 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참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들 대전도 집회하는 동안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장관님들이 왜 오셨느냐. 한국에 2015년 세계 교육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 교육 포럼은 인천 송도에서 가졌는데 15년 만에 세계 전 세계 교육부 장관님들 교육 그 관계자들이 모여서 갖는 행사인데 15년 만에 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2015년도에 모여서 앞으로 2030년대까지 전 세계 교육이 가야 할 그 방향을 제시하고 이제 포럼을 하는 그런 큰 행사입니다. 국가적인 행사예요. 이 전 세계적인 그런 행사예요. 국가에서 나서서 이 행사를 치르는데 유엔의 반기문 총장님도 오시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오시고 전 세계에 약 1,500명 되는 그런 고위직에 계신 장차관, 외교부, 또 고위직 간부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행사를 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님들이 어떻게 저희들 교회까지 오고 그 이후에 이분들이 월드캠프의 장관 포럼에도 또 참석을 하고 어떻게 이 일들이 되어졌느냐.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성경에도 늙은 아브라함이 일을 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 같으면 젊고 또 지혜 있고 힘 있고 이런 종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고 많은 종들 가운데 왜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보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제 내가 나이도 늙었는데 내가 이제 뭘 하겠나 하고 뒤로 처지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뛰어들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일이 되어진 일을 보면 이건 사람에 의해서 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데 원래 저희들 인천 대전도 집회가 일, 월, 화, 수 이렇게 날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연기를 해서 우리가 수, 목, 금, 토로 날짜를 바꿨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는 날짜가 왜 그렇게 변경되나 몰랐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2015년 세계 교육 포럼을 집회 기간하고 딱 맞추려고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15년 만에 갖는 행사가 어떻게 한국에서 치루어지고 그것도 대전도 집회를 하는 인천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초청할 수 있었고 또 박 목사님 만날 수 있었고 또 이분들이 월드캠프에 우리가 오실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레스토에서 오신 장관님 또 스와질랜드에서 온 장관 이분들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한국에 와서 교육 포럼에 왔지만 워낙 그런 선진국, 강대국, 쟁쟁한 나라들 장관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런 뭐 후진국, 작은 나라의 장관들은 별로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별로 뭐 환영해 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 행사에 초대받아 와서는 오자마자 입구에서 우리 음악중학교 학생들이 그 나라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 나라 말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타국 만리를 왔는데 자기 나라의 그 유명한 노래를 그 나라의 말로 탁 노래를 불러주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감격하고 감동을 받겠습니까? 마음을 다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니 컬처를 하면서 또 스와질랜드에서 오신 장관님을 위해서 일부러 스와질랜드 지난 박 목사님 스와질랜드 방문하셔가지고 구강하고 찍은 그런 이제 사진들이 있는데 그 현수막도 쫙 걸어놓고 하면서 이분들이 마음을 다 여셨어요. 그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분들이 월드캠프 장관 포럼에 또 참석을 하신 거예요. 교육부 장관님도 참석하시고 청소년부 장관도 또 대동해서 참석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는 대통령과 뭔가 다른 약속에서 못 가니까 대신 청소년부 장관을 보내겠다면서 또 그분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이번 여름 월드캠프 기간에 장관 포럼 그 행사에 참석하셔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 일을 처음 아, 우리가 인천에서 장관, 전 세계 이 장관들이 온다고 하는데, 교육부 장관들이 온다고 하는데, 야, 우리가 이 행사에 뭘 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아, 근데 알아보니까 너무 늦은 거예요. 벌써 이미 부스 다 참가하는 그런 교육기관 다 해가지고, 부스 설치하고, 부스 뭐 이제 운영하고, 이게 다 결정이 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스와질랜드 장관님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한국의 IYF에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스와질랜드 집회 때 방문을 하셨던 목사님들이 아이고 그래도 장관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마중을 나가야 공항에 마중을 나가야 되겠다 해서 마중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뵙기 때문에 마중 나가서 환영하고 그러고 보니까 공항에 많은 또 이제 외국인들이 오시고 또 각 나라 교육부 장관님들이 오시는데 그래서 이현목 목사님께서 이렇게 장관님 우리가 뭘 좀 해야 되겠다. 예, 목사님 안 그래도 우리가 이분들 얻어서 또 월드캠프에 초청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재훈 목사님이 그 일을 맡았으면 좋겠다 해서 신 목사님에게 이제 그 일을 맡기는데 신 목사님 역시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장관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할지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제가 월드캠프의 장관 포럼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당자 목사님 두 분을 대구 지역에 있는 목사님 두 분을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 최은성 목사님하고 김두현 목사님 두 분을 올라오시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목사님 저들이 올라가는 건 올라가겠는데 올라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고 저기 묻더라고요. 그 제가 뭐라고 한지 압니까? 저도 잘 몰라요. 일단 올라와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 주가 대구 대순도 집회라서 지역에 또 집회를 준비하는데 저희들이 꼭 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데 예, 꼭 오십시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와보십시오. 심재훈 목사님도 아니 우리가 장관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사장에 가면 그 행사장에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뭘 어떻게 장관을 초청한단 말이냐. 길이 없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이제 맨 땅에 헤딩한다고 하는 거죠. 아무런 길이 없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대구에서 올라오는 목사님 올라오는 중간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올라오는 중간에 전화를 받아서 아, 이 교육 포럼에 자기도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 하는데 그 대신에 자기 동료가 옛 동료가 이 여기에 행사에 관련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장관님들을 행사 일정이라든지 장관님 숙소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굿뉴스코 학생들이 아프리카 복장을 입고 그 나라 정통복을 입고 그러면 숙소에 가서 기다리자 그냥 가서 노래를 불러드리고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장관들 초청하자 이제 숙소가 어딘지를 아니까 그 로비에 가서 그분들을 그냥 누군지 모르지만은 지나가는 장관님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만나려고 간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한 분 한 분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우리 행사에 우리가 IYF라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각 나라에 이런 학생들을 보내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 IYF를 설립한 설립자 목사님이 지금 인천에서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오십시오 하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키리바시라는 남태평양 한가운데 섬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관님은 레소토 장관님하고 이 포럼에 와서 만나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레소토 장관님이 어느 뭐 IYF라는 단체에 초대를 받아서 간다고 하니까 잘 갔다 오라고 로비까지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근데 초청하는 분이 당신도 같이 가겠냐고 하니까 이 키리바상 나도 가도 되느냐고.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얼른 가서 옷 갈아입겠다고. 그래가지고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 오셔서 이분이 자기를 꼭 월드캠프에 초청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분을 초청을 했는데 대통령과 다른 일정이 있어서 자기가 못 가니까 대신에 청소년부 장관을 보내겠다. 청소년부 장관이 오셔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장관님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더 감사한 건요. 더 감사한 건 이제 다시 우리 신 목사님이 심재훈 목사님이 스와질랜드로 레소토로 방문을 하는데 가서 거기서 왕처럼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 장관님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마음을 열고 가셔서 온 마음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연목 목사님은 남태평양 한가운데 키리바시라는 그 섬나라에 이번에 또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 장관님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온 마음을 열고 기다리고 있겠죠, 그죠? 여러분, 키리바시라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찾기도 어려운 나라예요.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그 섬나라인데 조그마한 나라예요. 인구가 한 15만 조금 넘는 작은 나라예요. 그 나라하고 우리하고 연결돼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야,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 더더욱 감사한 것은 이번 달 이제 8월달 8월 27일 날 그 나라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월드캠프에 참석하셨던 청소년부 장관님하고 연락해서 수행원이 누군지 한국에 오시게 되면은 박 목사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그 나라에 복음 전하는 이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전에는 키리바시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교육부 장관님이 연결되고 청소년부 장관님이 연결되고 대통령이 또 한국을 방문하신다고 하는데 그 대통령과 우리가 한번 이제 또 목사님과 만날 주선을 해보려고 하고 너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요 사람에 의해서 되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되어질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작년 6월 달에 뉴질랜드 집회를 참석했었습니다. 뉴질랜드는 한국과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제가 뉴질랜드에 갔었을 때 한 6, 7년 만에 박 목사님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는데 대전도 집회를 준비했어요. 한 4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홀을 얻어서 박 목사님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는데 참고로 뉴질랜드 교회 교인 수는 얼마 안 돼요. 몇십 명 안 돼요. 근데 그런 큰 장소를 빌려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대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연배 목사님하고 같이 저는 한국에 있지만은 같이 서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으면 같이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교회 자체로는 그 장소를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합창단도 몇 가고 전도 여행팀도 가고 목사님도 가고 하면 공항에서 픽업을 하고 차량 운행을 할 이런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전도 집회지만은 선교사님 자원봉사자를 뽑으십시오. 거기에 중국 형제자매들도 있고 또 뭐 태국 형제자매들도 있고 외국에서 이제 이민 와서 사는 형제자매님들이 몇몇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큰 행사가 있는데 그 나라 사람이 도와줄 달라고 하면은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줄 겁니다. 각 나라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자원봉사자를 뽑으십시오. 그리고 대학생들도 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또 그 다음에 일반 교회 가서 초청해서 이런 집회에 초청을 하고 같이 이제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공항에 도착해서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차를 가지고 공항에 이제 픽업을 하러 나왔는데 옆에 베이비시터를 장착해서 아이를 앉혀가지고 이제 뒤에 짐을 싣고 사람을 태워서 태워줬는데 저는 형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저분 누굽니까? 하니까 예, 자원봉사하러 온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차를 가지고 애를 베이비시트에 태워가지고 도와주러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보면은. 그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렇게 준비했는데 첫날 200명 넘는 사람들이 왔고요. 둘째 날 되니까 300명 넘는 사람이 왔어요. 제가 연배 목사님이 물었어요. 이분들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이분들이 이렇게 다 왔는지. 그래서 각 나라별 뭐 태국 복음반, 중국어 복음반, 각 나라별 복음반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인을 통째로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많은데 아들들은 전부 다 자원봉사시켜가지고 안내하고 온 교회가 다 와가지고 돕는 거예요. 그때 또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그 교회에서 온 사람들 두고 이제 따로 그 교회 사람들 두고 또 복음반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둘째 날이 됐는데 사모아 섬에서 와서 이민해서 사는 목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이분들은 덩치가 커요, 보면. 목사님도 덩치가 크고, 그 다음, 그 사모님도 덩치가 큰데, 집회에 좀 일찍 도착해서 목사님 로비에서 그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아, 폴리네시아에 가면은, 당신 같은 사람 미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폴리네시아에 가면은, 덩치가 크고, 여자가 키가 크고, 덩치 큰 사람이 미인이래요. 그래서 그 사모님을 보고 아 폴리네시아에 가면은 당신 같은 사람이 미인입니다 하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섬이 폴리네시아에 속한 섬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 그래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 목사님께서 40년 전에 태평양 한가운데 섬나라를 두고 기도하셨는 거예요. 지도를 보고 태평양 한가운데 섬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섬나라 사람들은 뭘 먹고 삽니까? 무슨 옷을 입고 삽니까? 누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겠습니까?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40년이 지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목사님 눈앞에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와서 있고 이분들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참 감사하죠? 예. 근데 이 일은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도 가서 선교한다고 가서 한 3년 살아봤었고요. 근데 남태평양 한가운데 섬나라들에 가보니까 오지가, 아프리카가 오지가 아니더라고요. 그 섬나라들이 오진 거예요. 그 섬나라들이. 왜냐, 솔로몬 제도라고 거기서 온 이제 형제 부부가 있어요. 그 아내는 가스펠 이제 가수인데 이분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그 또 솔로몬에 있는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데 그들에게 이제 옷도 보내주고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30대 한 중반밖에 안 되는 부인인데 자기가 솔로몬 그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고향 마을에 가면은 자기도 우통 벗고 산대요. 뭔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냥 겉옷을 벗고 산다는 게 아니고 위에 것을 다 벗고 산다 이 말입니다. 아프리카에 그래 안 살아요. 근데 그 섬나라들은 우통 다 벗고 산대. 왜냐? 그 섬나라들은 덥고 습하기 때문에 옷을 입으면요 곰팡이가 핀대요 몸에. 그래서 다 그냥 깨벗고 사는 게 편하대요. 남자고 여자고 그냥 다 훌러덩 벗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이고 젊은 부인인데 자기도 고향 가면 그렇게 산대요 보면은. 야 거기가 참 오지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했는데 아프리카가 땅끝이 아니고 그 섬나라들이 땅끝이 되겠더라고요. 그 섬나라들이. 근데 신기한 건 이번에 그 섬나라들의 피지에 바누아트에 또 그 다음 키리바시에 뭐 여러 섬나라들의 우리 목사님들도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거예요. 파푸아 누기니까지. 옛날에 식인종들이 살았다는 게 파푸아 누기니아인데 그 섬나라에도 지금 복음을 들고 들어가고 아직 교회들은 없지만은 막 갑자기 막 그런 나라들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면 케냐에도 복음의 힘 있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가나에도 복음의 힘 있는 역사가 일어나서 가나 주변으로 토고, 베냉, 코트디바르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케냐 주변으로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막 이렇게 이제 동부 아프리카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남부 아프리카의 복음의 역사가 제일 저조했었는데 갑자기 요즘은 남부 아프리카가 좋아진 거예요. 남아공으로, 레소토로, 스와질랜드로 하나님이 갑자기 또 그쪽 지역에 복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전 세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들어쓰고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되겠죠? 그러면 교회는 누가 뒷받침해야 되겠습니까? 실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실버들이 전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노인 인구가 자꾸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걸 골치 아파하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예요. 복음을 전하기. 왜냐? 자, 생산성이 있는 그런 연령대가 많아야 좋은데 생산성은 없고 놀고 있는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나라가 봤을 때는 안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복음을 전하기 좋은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아카데미를 이렇게 하면서 컴퓨터실을 만들고 피아노실을 만들고 제대로 갖추어서 아카데미를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왔어요.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7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와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래서 매주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매일 400명 넘는 학생들이 와서 1시간 컴퓨터를 배우고 피아노를 배우고 또 태권도도 배우고 한국어도 배우고 의무적으로 1시간은 복음을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많은 젊은 학생들 오는 게 뭐냐면 그 나라는 시험을 보고 나면은 고3 학생이 이제 거기는 고등학교 이제 4학년이에요 보면은 시험을 보고 나면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국 학생들 시험 채점을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원한 대학하고 해가 다 맞춰가지고 학교를 결정하는데 한 1년쯤 걸려요. 그래서 또 늦어지면 1년 반 능력 잡고 2년을 기다려야 확실히 대학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놀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아직 전산화가 안 돼가 그 시험 채점하고 대학에 1지망, 2지망, 3지망 배정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아직 대학을 가기 전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를 가르쳐준다, 피아노를 가르쳐준다, 태권도를 많은 학생들이 온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실버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냐. 복음 전하기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저희 교회 어떤 새로운 할머니가 한 분, 모친이 한 분 구원 간증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어떤 부인 자매님한테. 그 이분이 실버 대학에 연결돼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매님이 이 모친님 그렇게 구원 받으셨으니까 이제 교회를 이제 초청을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자기가 이제 실버 대학에 가서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교회는 만두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만두교회가 어디 있냐. 예? 만두교회를 나간대요. 자기 이제 만두교회를 나갈 거래요. 만두교회? 만두교회가 뭐예요? 그럼 어느 교회를 말하는지 몰라가지고, 뭐, 딴 교회를 간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면 이제 내가 만두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만도교회가 뭐지? 그래요. 그래, 이 사모님, 우리 교회요? 하니까, 그래, 만두교회. 알고 보니까, 마인드교회. 이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실버대학에 오셔가지고, 마인드교육을 들으신 거예요. 그 마인드교육을 쭉 듣다 보니까, 복음하고 연결되가 구원을 받고는 기억나는 게 이제, 만두교회, 만두교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즘은 각 지방마다 실버대학을 허락하셔서 실버대학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을 우리가 초청할 수 있고 또 실버대학에서도 활발하게 또 실버활동을 하면서 하나님도 많은 새로운 분들을 얻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는데 여러분들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기길 원하느냐? 누구에게 맡기길 원할까요? 자, 아브라함이 이 며느리를 구하는 중대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길 원했습니까? 예, 늙은 종에게 맡기길 원하는. 왜 이 늙은 종에게 맡기길 원했을까? 하고 많은 종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갔을 때 318인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그때만 해도 수백 명의 종들 이때는 더 많을 텐데 왜 그 많은 종들을 다 두고 이 늙은 종을 보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 24장에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에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며느리를 그냥 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를 구하긴 구하는데 내가 나온 본토에 가서 이 며느리를 구하는데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 생각 보태지 아니하고 자기 판단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을 더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고 그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늙은 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아브라함이 가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대로 일을 아브라함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한 사람이 늙은 종인데 이 늙은 종은 다시 말하자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중심적으로 보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누구냐? 일 잘하는 사람 아니고 사단의 사상에 젖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사람 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고 아브라함 중심적으로 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에 그대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자,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에서 이 말씀의 선을 옮기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네 조상의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경계선에 그 경계를 표시하는 그 돌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의미는 마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의 선을 옮기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마치 지게석을 옮기지 않듯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그 선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내 마음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늙은 종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들어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늙은 종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뜻에 자기 생각을 더하지 아니하고 자기 판단을 더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일을 더 잘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 여기서 중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또 늙은 종에게 창세기 24장에서 이들이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이 말씀 구절입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했습니다. 비록 지금 이 일에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고 늙은 종에게 일을 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건 늙은 종이 가서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자를 앞서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늙은 종은 가서 늙은 종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기 때문에 그가 다 할 거라는 거예요. 그가 다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럼 늙은 종은 가서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이 늙은 종이 가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일하는 것을 경험하러 가는 거지 자기가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앙을 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 큰 계획이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 일에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그분이 일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분이 일하는 것을 구경하고 그분이 일하는 것을 맛보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인 거예요. 이 늙은 종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서 일하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라고 늙은 종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행하면서 일을 이루는 것을 맛보라고 이 역사를 맛보고 은혜를 입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려면 어떤 일을 하려면 부담스러운 일이 있죠. 제가 아까 장관님들 초청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심재훈 목사님에게 신 목사님이 이분의 이 일을 맡아서 하십시오 했을 때 목사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제가 목사님들 두 분을 장관 포럼 담당하는 목사님 두 분을 올라와서 이 일들을 좀 이제 일을 좀 하십시오 했을 때 이분들 역시 우리가 가서 뭘 해야 됩니까? 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일의 결과는 너무너무 은혜롭고 복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비결이 있어요. 중요한 신앙의 비결이 있는데 여러분 어르신들 여기 옛날에 내를 건널 때 징검다리를 건너본 적 있으세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것만 하나 기억하면 돼요. 징검다리만 하나 기억하고 가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예. 징검다리만 하나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신앙은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그렇게 신앙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냇가가 있으면 그 길을 풀쩍 뛰어서 갈 수 있어요? 못 넘지요. 근데 징검다리가 놓여 있으면은 그 내를 건널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징검다리가 한 발짝 내딛고 나면 그 다음 한 발짝 내딛을 만큼의 돌이 하나 놓여 있죠. 그 다음 한 발짝 내딛으면요. 예, 또 그 한 발짝 내딛을 만큼 놓여 있죠.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은 그 넓은 내를 건너지요. 예, 신앙의 길은 하나님이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그렇게 신앙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겠나? 아이고,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지혜도 없고 내가 어찌 할 줄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내가 발을 한 발만 내디디면 그 다음 한 발은 또 하나님이 내디딜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하나 놓아줘요. 그리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떡하나? 아, 그 다음에는 몰라도 돼요. 그렇게 한 발을 내디디면은 그 다음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치 그냥 탄탄대로 다리가 쭉 놓여 있는 그 길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징검다리를 놓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영육간의 모든 부분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첫 시작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이라고 했습니다. 지시할 땅. 어딘지는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요.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징검다리 하나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은 떠날 순 있죠?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요. 그렇게 떠나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딛고 하나님이 징검다리를 놓아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와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창세기 24장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범사에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어서 성경에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며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살아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아무 믿음 없이 그냥 육신적인 사람인데 그가 어느 날 가보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징검다리를 하나 놓아줬기 때문에 그렇게 건너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 자, 그럼 여러분 징검다리가 놓여 있는데 여러분이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밟고 이 강 이편으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강 위로 쭉 올라가다가 친구를 만나서 이웃을 만나거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분은 이 일을 처음 와가지고, 아이고, 자네는 그 내 건너편에 있네. 나 어떻게 건너가? 나 못 건너는데 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저 밑에 조금만 내려가면 징검다리가 있네. 그리로 건너오면 되네. 하고 인도해 주겠죠? 예.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이라 해도, 제일 육신적인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놓아줬던 징검다리처럼 그 징검다리를 발견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신앙은 참 쉬워요. 신앙은 참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 젊을 때 같으면 그냥 저 멀리 달려가 풀쩍 뛰어보기는 한다지만 늙어가지고 내가 지금 잘 뛰도 못하는 이 뇌를 어떻게 건너? 예. 젊어도 못 건너요. 그러나 징검다리를 발견하면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강을 건너고 내를 건너듯이 이 신앙의 길을 하나님은 그렇게 예비해 놨습니다. 참 쉽습니다, 보면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처음 시작을 뒤돌아보면은 오늘 여기 실버들 와 계시는데 보니까 지나가면서 뵙는 분들, 또 무대에 올라와 있는 분들, 화면에 비치는 분들 쭉 보니까 왕년에 다들 한 가다씩 하던 분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이제 어떤 모친에게 오늘 무대에 올라와 가지고 노래 부르신 모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모친 옛날에 한 가닥 하셨는가 보네요 하니까 아니래요. 두 가닥 하셨대요. 그래서 본인이 방송국에도 나갔었고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그냥 노래 부르는 폼이 예사폼이 아니고 가락이 예사가락이 아니라고 했더니만 두 가락을 하셨답니다 보면은. 근데 제가 지나쳐 지나가면서 아이고 저분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복음일하고 또 주님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교회 안에 살아오셨는데 아이고 이제는 실버가 되셨네. 실버에 참석하고 계시네. 그러나 이 실버가 결코 이제 뒤처져서 그냥 뒷방 노인네처럼 그런 실버가 아니고 이제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주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전도하기 좋은 연령층이 실버들이고 왜? 노는 층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총기가 있고 또 그다음 근력도 있고 건장하시기 때문에 전도하기 가장 좋은 분들이 실버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늙은 종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을 쓰고 싶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중요한 일에 쓰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들어서 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근데 그 일에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어서 쓰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발을 내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장기 자랑을 하는데 보니까 인천교회는 희한한 상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아차상. 이 아차상이 뭐 때문에 아차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왜 아차상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한 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차상이니까. 근데 보니까 실버 대학에서 각 지역의 실버 대학에서 나와서 공연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각 실버 대학에서 많은 분들을 초청해 오셨더라고요. 저희들이 실버 대학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 교회 실버를 담당하는 실버 담당 형제님에게 실버 대학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실버 대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실버 대학을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이고 수양회나 끝나고 천천히 하지요. 아니요. 지금 하십시오. 그때 1차 수양회를 끝나고 나서였거든요. 그러고는 실버 대학의 사람들을 모집해서 오리엔테이션에 초청을 해서 실버 캠프에 초청을 합시다. 그렇게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또 징검다리를 하나 놔주시고 그 다음 징검다리를 하나 놔주시고 참 신기한 건 실버 대학을 하려고 보니까 또 국어 선생님도 국어를 가르칠 한글을 가르칠 선생님도 있고 영어를 가르칠 선생님도 있고 각 분야별로 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문이 들어와요. 컴퓨터를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컴퓨터 반을 안 하냐고. 아, 예, 하지요. 해가 또, 그래가 또 컴퓨터 반을. 아, 실버들이 컴퓨터에 관심이 많구나. 컴퓨터를 배우길 원하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그래서 컴퓨터 반을 또 만든 거예요. 또 한참 지나다 보니까 또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한문을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한문 반은 없느냐고. 아, 이거 한문을 가르치려면은, 그것도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요. 실버에서 또 한문 또 선생을 구한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누구 그 자매가 한문 잘 가르칩니다 하면서 또 유명한 명강사 한문 선생님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하나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길을 여시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는 내가 그 일을 할 줄 모르는데 부담스러운데 그 일을 어떻게 아이고 막 머리 생각해도 복잡한데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하나님은 한 발짝 내딛고 나면 그 다음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네가 본토 친척 아비빌을 떠나서 네가 백세나 되어서 네 몸의 죽음 같음과 살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믿음을 갖고 아들을 낳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러면 아브라함은 아이고 하나님 난 저 못합니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만 한 걸음만 내디더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건 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걸 떠났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이 징검다리 신앙을 배우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징검다리가 놓여 있는데 나이가 든 사람의 젊은 사람이나 다 걸어서 그 강을 건널 수 있지 그 내를 건널 수 있지 못 건널 사람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걸음만 걸어가면 다시 말하면 할 마음만 있으면 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다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개가 끼어있는 도로에 차를 타고 가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개가 짙게 끼어있으면 멀리 산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개가 짙게 끼면 앞에 100m가 안 보일 수 있고 50m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차가 가요? 앞에 100m밖에 안 보이면 저기 1km, 2km 멀리가 안 보여도 100m를 가면 그 앞에 100m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0m를 가면요. 그 앞에 또 100m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가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징검다리 신앙처럼 여러분이 막연해 보이고 막막해 보이고 내 모습을 보니까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아이고 내가 이제 나이 늙고 이런데 내가 무슨 주의 일을 하고 또 여기서 어떻게 주의 일을 쓰임을 받고 아이고 왕년에 나도 다 했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하고 나는 이제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이나 들어야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늙은 종에게 하나님은 또 중요한 하나님 일을 시키듯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다 늙은 종입니다. 그렇죠? 예,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하는 늙은 종이란 말입니다. 오늘 보니까 댄스 하는 거 보고 그 봉춘 선생님 나와가지고 노래할 때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쟁쟁하시고 쌩쌩하시고 아직도 얼마든지 주의 일 다들 하시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예, 아 이제 노는데 그렇게 힘쓰지 말고 복음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나도 이제 청춘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쓰고 싶어하는 사람 누구냐면은 늙은 종이 아이고 이제 나이가 나이도 늙었는데 이제 내가 뭘 하겠나 이 젊은 종들 이렇게 많은데 아브라함이 뭐 젊은 종에게 일 시키겠지 아니요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런 일들을 맡기는데 왜냐 이 늙은 종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냐면 늙은 종은 자기 판단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또한 그가 야 이제 나같이 이래 늙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데 내가 일을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의 마음은 창세기 1장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재해져 있고 인간의 손길이 다 재해져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창세기 1장인 것처럼 이 늙은 종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젊은 종들을 보면 아직도 자기가 뭘 하려고 의지가 있고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고 자기 판단도 믿고 있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늙은 종은 그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늙은 종을 아브라함이 들어 쓰듯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조건 보지 않습니다. 다른 조건 보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고 내가 보기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복된 일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역사를 나타냅니다. 내가 막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을 통해서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이 늙은 종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압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크고 원대한 뜻을 세우고 원대한 계획을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아브라함과 늙은 종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상관없고 늙은 종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 큰 뜻을 이루어가는데 이 일에 쓰임을 받고 이 역사를 경험하고 동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늙은 종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할 때 늘 한 걸음 한 걸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갔던 것처럼 그래 내가 가기는 간다마는 늙은 종이 가라고 하니까 가기는 간다마는 가서 내가 어떻게 누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어떻게 아냐. 자, 그러면 며느리감을 구한다 하자 과연 나 같은 사람을 보고 이 여자가 따라오겠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가 만일 따라오고자 아니하면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아브라함이 절대로 그렇게는 하지 마라. 아, 그러면 이게 아니구나 하고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판단 버리고 막막하고 막연해 보이지만은 한 발자국을 내딛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발자국을 내딛고 나니까 그 다음 또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또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걸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 양식을 예비해 놨어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길 양식을 예비해 놨는데 성경 창세기 4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1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치리자가 됐던 당신들이 팔았던 당신들의 동생 요셉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 치리자가 되게 하셨다고 요셉 자식을 드러내면서 이제 형들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야곱과 가족들, 부모님과 가족들을 다 모시고 애굽으로 오라고 합니다. 아직도 기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가서 온 가족을 모시고 오려면은 길에서 먹을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길 양식을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예수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함께 있은 지 사흘이 되니까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축복해서 4,000명을 먹이실 때는 그때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데 이들이 돌아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라 해서 풍성한 양식을 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 양식을 주신단 말입니다. 반드시 길 양식을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망하면 어떡하냐? 아니요. 길 양식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고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인물을 예를 들면 모세의 부모를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걸 막기 위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이 아이를 숨깁니다. 근데 석 달 동안을 숨겨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하숫가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는데 몰래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를 숨겨서 키울 때 앞으로 계속해서 숨겨가지고 10살, 20살 계속 키울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갓난아이일 때는 그냥 울음소리도 적고 잠자는 시간도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니까 어찌 키운다 하지만은 아이가 점점 커가면 어떡하고 이제는 뻘뻘거리고 기어 뭐 다니고 걸어 다니면 어떡하고 앞으로 커지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키울 수 있을까요? 길이 없죠. 그러나 한 걸음은 내딛어 보는 거예요. 키울 수 있을 만큼 키워보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키우겠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그걸 어리석게 여기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징검다리를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예비해놨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아니 그래 석 달을 숨겨서 키운다 하자 그 다음에는 어떡할 건데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그 걸음이 어리석어 보이고 헛되이 보이는 거예요. 자 모세의 부모가 석 달을 숨기다가 도저히 이제 못 숨기겠는 거예요. 하숙가에 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석 달을 키우다 보니까 정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 얼마나 이쁘고 기울 때 100일이 다 돼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숙가에 던져요? 그래서 갈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기에 다 아이를 담아가지고 갈대 사이에 두는 거예요. 자, 이런 징검다리 신앙을 모르는 사람은 모세의 부모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게 다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아이를 숨겨서 키울 때 아이고 저거 진작 버리지 나중에 정들면 어떻게 버리려고 지가 숨겨서 키워봐야 얼마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빨리 포기하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한 걸음을 내딛어 보는 거예요. 다만 며칠이라도 다만 몇 달이라도 그러나 이제 석 달이 되니까 한계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하숙가에 그냥 풍덩 못 버리고 갈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아이를 담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믿음 없는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요? 아이고 그렇게 버린들 그 봐 진작 버리지 이제 정드니까 못 버리잖아. 갈상자에 담아가 애를 버리면 애가 더 고통스럽지 울다가 지쳐가 굶어 죽을 텐데 그래봐야 며칠이나 살 수 있겠어. 여러분 아이를 갈상자에 담아가 하숙가에 던져놓으면 아이가 며칠이나 살 수 있겠을까요? 그래 한들 무슨 소용이 있다고? 예,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부모가 한 걸음을 또 내딛으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징검다리를 하나 주는 거예요.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우는 아이 소리를 듣고 그 아이를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이 젖을 먹여야 되는데 공주가 애를 안 낳았으니까 젖이 없잖아요. 그 젖을 줘야 되니까 유물을 한 명 구했는데 그게 모세의 친엄마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어요. 자, 그러면 모세의 부모가 처음에 그게 보였을까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징검다리 신앙을 했는데 여러분 냇가에 가면 징검다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보이죠? 믿음의 징검다리는요, 쭉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한 발 앞에만 보여요. 모세의 부모가 다만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만큼의 일만 보이는 거예요. 석 달을 숨길 수 있는 숨기려 숨길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아니, 그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갈상자에 담아서 버리고, 그 다음에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걸 발견하게 되고, 유모를 구하게 되고, 일이 이렇게 형통하게 되어진, 이게 처음부터 다 보였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것처럼 믿음의 길은 항상 앞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징검다리를 예비해 놓듯이 또 한 걸음을 내딛고 가면 그 다음 한 걸음을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원을 받으신 분들,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앞으로 신앙을 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복잡한 일도 있고 또 내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 버리고 여러분의 판단 버리고 다만 한 걸음만 내딛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다만 한 걸음을 내딛고 보면 그 다음 또 한 걸음을 하나님 내딛게 하고 그 다음 또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과 만나게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들어갈 수 있냐?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나 그 앞에 가니까 어떻게 했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니까 원래는 병만 고치러 갔는데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입고 성경의 영적인 일들은 하나님의 축복도 항상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늙은 종은 처음부터 내가 가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예배해놓고 이렇게 이게 보여져서 간 게 아니에요.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고 또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약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이거 망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고 자기 생각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사단의 사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교회의 뜻이면 그래 내가 망할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형편없어 보이지만 다만 한 걸음만 내딛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그 다음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면서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이끌어갈 겁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늙은 종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늙은 종이 그 일을 잘해서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잘해보고 경험이 많아서 그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안 믿고 자기 판단 안 믿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실버들이 내 생각 안 믿고 내 판단 안 믿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그대로 받고 늙은 종처럼 믿음의 발을 한번 내딛어 보면 그 다음 이런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복되게 인도하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창세기 1장이 신앙의 표본입니다. 인간의 수고가 다 제하여지고 인간의 손길이 다 제하여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늙은 종이 가서 무엇을 했느냐? 아니요. 늙은 종의 손길은 다 제하여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자가 일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인간의 조건을 필요치 않는다면은 비록 내가 늙은이지만은 내가 늙은 종이지만 나도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 앞에 여러분이 한 발 내딛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아니 나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한 발 내딛어 보마. 하나님은 징검다리를 놓아주신다고 하더라. 신앙은 징검다리 신앙이라고 하더라. 그래 내가 이렇게 한 발 내딛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 한 발, 그 다음 한 발을 내딛을 수 있게 하시면서 그 강을 건너듯이 그 내를 건너듯이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 없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육신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마음에 믿음의 발을 한 걸음 내딛게 되면은 그 믿음의 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며 주의 일에 기약의 쓰임을 받으며 능력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